노자의 도덕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과연 똑똑하다 할 만하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 밝은 것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과연 힘이 세다 할 것이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 강한 것이다. 그 자리를 잃지 않으려 발버둥 치면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오래 사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나 자신을 아는 힘, 나를 이기는 힘, 그리하여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진짜 오래 사는 그 힘을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는 마지막 책장을 펼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전읽기의 명루진.
안녕하십니까. 개그우먼 권진영입니다. 첫 곡으로는요, 클레이 에이킨의 On My Way Here 듣고 왔습니다.
네, 진영 씨는 스스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까?
얼추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 산수는 못했지만요, 분수는 알고요. 그리고 국어는 못했지만 주제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네요. 예.
아, 역시. 네. 임기응변의 달인이시군요.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분에게도 한번 물어볼까요?
네.
백운철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백운철입니다.
백운철 씨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저는 조금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조금 이렇게 좀 못됐고.
네.
예. 좀 이렇게 남 험담하기 좋아하고.
남 욕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예, 예. 그리고 나한테 관대하고, 스스로에게 관대하고, 남한테는 되게 딱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막 잣대 막 들이대고 막.
아, 그러면 네. 안 되는데.
프레임 빡! 제일 근데, 못된 성격이 저런 거
그러니까. 거지. 이런 건 근데 어디서 배우지 않아도 다 DNA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배우지 않았어도.
그쵸, 이 정도면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저에 대해 많이 알고 있네요.
자,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알다가도 모르겠는 것이 자기 자신이고 인간이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하루에도 8만 4천 번씩 바뀌니까요.
아, 예. 지친다 지쳐.
이걸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한데.
맞습니다.
어떨 땐 그냥 놔두어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막 울어야 할 때도 있고. 네. 애써서 노력해서 고쳐야 할 때도 있고. 뭐 let it be 이런 마음이. 이런 말이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8월 20일 수요일 고전읽기 먼저 게시판에 도착한 사연부터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순영님의 사연인데 백운철 씨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충남 서천에 사는 늦둥이 아빠입니다. 5년 전에 도시에서 살다가 홀로 바닷가 시골인 이 서천으로 오게 됐습니다. 참으로 외롭고 쓸쓸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원망, 사람에 의한 좌절, 마음이 정처 없이 떠돌고 있을 때에 우연히 차 안에서 주파수를 돌리다가 만나게 된 고전읽기. 고전읽기는 2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세상 어디에도, 언제와 나와 같은, 아니, 비교도 안 될 상황을 지혜, 인내, 해악으로 처절한 고뇌와의 싸움에서 이김으로 살아온 인생들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니 힘내라고요. 권진영 씨가 항상 프로그램 끝에 말씀하시는 그거.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 멘트가 항상 저에게는 힘내라는 말로 들리더군요. 마치 첫사랑을 만나러 가듯 오후 4시가 기다려지게 됐고요. 갈수록 그 사랑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전 읽기를 만난 이후부터 알게 된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건 내 마음에 있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이후 내 삶은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죠. 주말 부부로 살던 내 아내도 작년에 이곳으로 이사를 오게 됐고 결혼 9년 차 아이가 없던 우리들에게 늦둥이 아들이 생겼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같은 하늘 아래인데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는 100일 된 내 아이도 고전 읽기를 들으며 손가락을 빨고 있죠. 마치 사랑하는 이가 이별을 통보하는 듯 지금까지도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래도 묻지 않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하지만 이 한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고전 읽기 감사합니다. 명로진 씨, 권진영 씨 두 분의 음성에 지난 1년이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다가올 금요일 권진영 씨의 마지막 멘트를 덤덤히 들을 자신은 없지만 회자 정리라고 하셨죠? 헤어지면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두 분 하시는 일 묵묵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자 정리. 거자 필반입니다. 만난 사람은 헤어지기 마련이고
네.
간 사람은 돌아오기 마련이죠. 이건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부러워요. 게시판 많이 들어가 보거든요.
아, 그래요?
아,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와, 이렇게 난리나게 만들어주셔서 네. 감사해요, 여러분.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로 오늘도 고전 읽기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팟캐스트로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들으실 수 있는 거 아시죠? 고전 읽기 홈페이지에도 자주 놀러 오셔서 게시판에 소감이나 응원의 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네, 스마트폰으로 반디 어플 다운받는 법 쉽습니다. 어플 다운받는 스토어에 가셔서 반디 검색 후 다운받으시면은 어디서든지 고전읽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SNS 얼굴책에 고전읽기 페이지 있습니다. EBS 고전읽기 검색하시고 오셔서요. 좋아요하고 꾹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있는 권진영의 고전읽기와 함께 스튜디오 안팎의 풍경들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선물 드리기 위해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다음 중 삼국유사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원초적인 보기 드릴게요. 1번 일연, 2번 이연. 일연이요, 이연이요 중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왜 3번 3연이라고 하죠? 왜?
그러네. 3번 3연.
정답하시는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디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이번 주 함께 읽고 계신 책은 구본영 선생님의 유작.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고전읽기에서 책을 읽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 중에서 월요일은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리고 어제 화요일은요 탈무드에 관한 부분을 읽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에 관한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볼 내용은요 한국인을 말하다 삼국유사 전통에 관하여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낭독을 시작할까요? 자기답게 살아라. 삼국유사의 탑상편은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불교가 국교였던 시대에 불교 이야기는 종교를 넘어선 삶의 이야기였다. 당시 신라 불교계는 귀족적인 의상대사와 서민적인 원효대사로 대변되었다. 그들의 일화가 간직되어 있는 곳이 바로 강원도 양양에 있는 낙산사다.
옛날 의상법사가 처음 당나라에서 돌아왔을 때 일이다. 의상은 동해 바닷가 구울 안에 관음보살의 진신이 산다는 말을 듣고 이곳에 낙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관음보살이 머문다는 인도 보타라카 산에서 따온 것이다. 의상이 심신을 깨끗이 한 지 이래 만에 불법을 수호하는 신령들이 그를 굴 속으로 인도했다. 의상이 공중을 향해 예를 올리자 갑자기 수정 염주 한 꾸러미가 그 앞에 떨어졌다. 의상이 이것을 받아 공소원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동해의 용이 나타나 여의주를 한알 바쳤다. 의상은 수정 염주와 여의주를 소중히 받아들고 나와 다시 이래 동안 심신을 깨끗이 했다. 그리고 굴 안으로 들어가니 비로소 관음이 모습을 나타내며 말했다.
내가 앉아있는 곳 위에 산마루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날 것이니 그곳에 불전을 짓도록 하세요.
의상이 굴에서 나오니 과연 대나무 한 쌍이 땅에서 솟아 있었다. 의상은 그 자리에 금당을 짓고 관음상을 만들어 모으셨다. 관음상의 둥근 얼굴과 고운 자질이 마치 하늘에서 내려준 것 같았다. 대나무는 바로 없어졌으므로 의상은 그제야 관음의 진신이 계셨던 곳임을 알고 절 이름을 낙산사라고 붙였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두 가지 구슬을 성전에 잘 모셔두고 그곳을 떠났다. 후에 원효법사가 낙산사에 예를 올리러 오다가 남쪽 교회의 논에서 흰 옷을 입고 별을 베는 여인을 만났다. 원효는 장난기가 발동하여 별을 달라고 했다. 여인은 벼가 아직 연글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또 가다가 다리 밑에 이르렀을 때 한 여인이 빨래를 하고 있었다. 원효가 여인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자 여인은 그 더러운 물을 떠서 바쳤다. 원효는 더럽다며 물을 엎질러버리고 새로 신의 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 들 가운데 소나무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그를 부르더니 말했다.
스님은 그만두시지요.
새는 영문도 모를 말만 남기고 날아가 버렸다. 그 소나무 밑에는 신발 한 짝이 벗겨져 있었다. 원효가 낙산사에 도착하여 관음 보살상 앞에 가보니 아까 보았던 신 한 짝이 바닥에 있었다. 원효는 그제야 아까 만났던 여인이 관음의 진신임을 알았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이라고 불렀다. 원효는 굴에 들어가서 관음의 진신을 보려고 했지만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다.
원효와 의상은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 한국 불교의 두 기둥이 되었지만 두 사람은 날 때부터 다른 두 그루의 나무였다. 두 사람이 당으로 법을 구하기 위해 유학을 가면서 겪었던 해골 바가지 사건은 그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에피소드다. 진골 귀족 출신으로 반듯하고 냉철한 의상은 그까짓 해골 바가지 따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하여 그는 당의 화엄종 2조 지엄에게 배우고 귀국한 다음 교단을 만들고 화엄을 전교하고 해인사, 부석사, 화엄사 등 10대 사찰을 세우게 된다. 그러나 원효는 다르다. 그는 잠결에 그렇게 달게 마신 물이 깨어나 보니 해골바가지에 담긴 욕지기 나는 물임을 알고 홀연 마음 밖에 법이 없음을 깨닫고는 유학의 길에서 돌아선다. 어머니가 길을 가다가 산길을 느끼고 길가의 밤나무 아래서 나왔다는 원효. 그렇게 낮은 곳에서 태어난 원효는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휘둘리며 깨달음을 얻는다. 반면 의상은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를 사모한 산동의 아름다운 처녀 선면은 죽어서도 용이 되어 의상의 귀국길을 지켜주었고 이후 영주 부석사 선묘각 속에 영정으로 남았다. 의상은 사랑조차도 단정했다. 그러나 원효에게 사랑은 폭풍이었다. 그는 파괴하고 요소공주와의 사이에서 설총을 낳는다. 그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보통 사람이었던 것이다. 의상은 늘 대쪽 같고 원효는 늘 갈대 같다. 그래서 의상은 법사가 되었지만 원효는 토착 불교를 통해 대중 속으로 깊이 스며들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살게 마련이다. 밤나무는 밤나무의 삶을 살고 감나무는 감나무의 삶을 산다. 불평하지 않는다. 그저 매일 열심히 자라 해마다 더 많은 밤과 감을 생산해낸다. 인간도 그렇다. 의상이 원효여서도 안 되고 원효가 의상이어서도 안 된다. 원효는 원효여야 하고 의상은 의상이어야 한다. 그것이 자연에 맞는 삶이다. 제 생긴 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말처럼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위로는 없다.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을 해내기 위해 모두 다 똑같은 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디에 있든 가장 자기다울 때 가장 풍성하게 기여하게 마련이다. 좋은 감나무인데도 열심히 자신을 키워 감을 주렁주렁 달지 못하는 감나무가 있다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네, 낭독에 이어서 안치환의 고래를 위하여 듣고 왔습니다. 열심히 자신을 키워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맥락으로 볼 때 우리 옆에 계신 선배님과 백운철 씨는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나를 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걸 언제나 느끼고 너무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네. 커플링도 끼셨더라고. 오른손이 왼손에 왼손이 오른손에 너무 사랑해가지고 고백하고 막 그랬더라고요.
서로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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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은 어떠세요?
글쎄 저는 뭐 이 구보영 선생님 말에 의하면 저는 뭐 열심히 저의 삶을 살아가면서 글을 쓰고 네. 책을 내고 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고 그게 열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럼 정말 많이 살아하시네요 선배님.
네.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어요. 아유, 예. 지난번에도 사연 주제를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과 이런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네. 나답다는 게 뭘까? 또 열매를 맺는 게 뭘까? 자기답게 사는 건 또 뭘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그렇습니다.
앞서도 여쭤봤지만 내가 아닐 때가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럼요.
그럴 때 저 보람을 느낄 때 아 이건 정말 나다웠어.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방송 때 메이크업을 한 3시간 했는데 네. 왜 화장 안 하고 왔냐고 할 때 예전에 그런 적 한 번 있었어.
그게 뭐야?
아니 위에서 왜 쇼 들어가는데 메이크업 안 했냐고. 정말 한껏 꾸몄는데.
한껏 꾸몄는데도.
예, 그때 아 내가 여장을 해도 나답지 않은 거구나를 느꼈고 그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툭툭 던진 게 정말 많이 웃겼을 때 아 난 역시 웃기는 게 나답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죠.
야, 이건 사실 개그맨, 개그우먼이라는 건 행복한 직업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웃음을 주고 있잖아요. 웃음을 주는 게 직업이잖아요.
네, 웃음을 먹으면 정말 에너지가 생깁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정말.
고전읽기 하면 좀 힘들긴 했어요. 웃기면 안 되니까.
아니 그런 거 없어요.
낭독 되게 진지하게 해야
우리가 언제 웃기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아.
고전읽기는 사실 권진영 씨 덕분에 네. 굉장히 빛이 났고 우리 이제 셀프 토닥토닥 시간을
그래요. 셀프 토닥토닥.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네네. 그럼 열매가 있었던 거네요.
이런 모습이 아유. 정말 두분 다운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전읽기에서의 두 분.
우리도 네. 서로 자기 손에 오른손이 왼손에 왼손이 오른손에.
그래 네. 서로의 그렇지. 선행을 서로 모르게 하고.
그러게요.
좋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낭독 계속 이어집니다. 엎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우리가 엎어진 곳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손으로 땅을 짚고 일어나야 된다.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의 성장이 시작된다. 삼국유사에도 시련과 위기를 통해 위대한 인물로 거듭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좌절은 나를 성장시키는 첫 단계인 것이다. 김유신은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신라에서 가야계라는 태생적 한계를 딛고 최고의 장군이 되었다. 법흥왕 때 가야국이 신라에 편입되면서 가야 왕족이었던 김유신의 아버지 서현공은 진골로 편입된다. 서현공은 길에서 만명 부인을 만나 서로 눈짓을 주고받다가 결국 눈이 맞았다고 한다. 이렇게 다이내믹한 남녀관계 속에서 삼국통일의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김유신이 태어난다. 김유신은 북두칠성의 전기를 타고 나서 등에 일곱 개의 별무늬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그에게는 신기하고 이상한 일도 많았다. 18살에 김유신이 화랑의 우두머리인 국선이 되었을 때의 일이다. 화랑의 무리 중에 백석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여러 해 동안 화랑의 무리에 속해 있었다. 하루는 김유신이 고구려와 백제를 칠 궁리를 하는데 백석이 다가와 먼저 적국의 정세를 살펴본 뒤에 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김유신은 그날 밤 바로 백석을 데리고 적국으로 떠났다. 한참을 가다가 고개에서 잠시 쉬는데 어디선가 두 여인이 나타나더니 김유신을 따라왔다. 김유신이 골화천에 이르러 잠을 자려는데 또 다른 여자가 다가왔다. 김유신은 세 여인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왠지 마음이 끌렸다. 여인들은 은밀히 할 말이 있다면서 백석 몰래 김유신을 숲으로 데려가더니 곧 신의 모습으로 변했다. 신들은 백석이 고구려 사람이라고 알려주고는 자취를 감추었다. 김유신은 백석에게 중요한 문서를 두고 왔다고 말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백석을 신문했고 백석은 이렇게 자백했다.
예, 그렇소. 나는 원래 고구려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의 여러 신하가 말하기를 이 신라의 김유신은 원래 고구려의 점쟁이 추남이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국경지방에 물이 거꾸로 흐르자 왕이 추남에게 점을 치게 했죠. 그때 추남이 대왕의 부인이 음양에 돌을 거슬렀으므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오라고 했습니다. 대왕은 놀라고 왕비는 몹시 화가 나 이를 요망한 말이라고 하면서 추남을 시험해보자고 했소. 만일 점괘가 틀리면 그를 중용에 처하기로 했죠. 왕은 쥐 한 마리를 상자에 감추고는 무엇인지 맞히게 했소. 그랬더니 추남은 모두 여덟 마리의 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왕 틀렸다면서 그를 죽였죠. 추남은 내가 죽은 뒤에 대장이 돼서 반드시 고구려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를 죽인 뒤에 쥐의 배를 갈라보니 놀랍게도 새끼 일곱 마리가 들어있었지요. 왕은 그제야 추남의 말이 맞는 걸 알았지요. 그날 밤 대왕의 꿈에 추남이 신라 서현공의 부인 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소. 그래서 여러 신하에게 이야기하자 다들 주남이 신라에서 태어날 모양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때문에 나를 여기로 보내 그대를 유인하게 한 것이오.
김유신은 전후 사정을 모두 듣고는 바로 백석을 죽이고 세신에게 성대의 제의를 치러주었다. 김유신은 힘이 안 되면 지략을 쓰고 지략이 안 되면 신수를 써서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는 리더로 유명했다. 그의 지략과 신술이 드러나는 또 다른 예로 선덕여왕의 제위 마지막 해에 일어난 비담의 난을 들 수 있다. 한창 전투 중인데 큰 별이 여왕이 있는 곳을 향해 떨어진다. 반란군은 자신들이 승리할 징조라며 기뻐하고 토벌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진다. 토벌군의 대장이던 김유신은 밤에 불 붙인 연을 날려 전황을 뒤집는다. 김유신은 죽은 후에도 귀신이 되어 신라를 지킨다. 그러다 100년쯤 지나자 그는 아무도 자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 것을 원통해하며 미추왕의 무덤을 찾아간다. 미추왕이 누구인가? 김알지의 칠대손으로 신라 13대 왕이었던 미추왕은 역사책에는 그리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는다. 다만 그는 최초의 김씨 왕으로 의미를 갖는다. 미추왕 다음에 석씨 왕이 3대 이어지다가 17대 네무랑 때부터 김씨가 왕위를 이어가게 된다. 미추왕의 능은 죽현능이라고 불린다. 이런 이름이 붙은 사연이 참 흥미롭다. 미추왕이 죽고 14대 유례왕 때 이소국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신라군이 밀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귀에 댄잎을 꽂은 군사들이 나타나더니 신라군을 도왔다. 덕분에 신라군은 적들을 쉽게 물리칠 수가 있었다. 적군이 물러가자 댄잎 군사들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오직 댄잎만이 미추왕의 능 앞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제야 사람들은 미추왕이 도와준 것을 알았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추왕의 능은 죽현능이라 불리게 되었다. 그런데 37대 해공왕 14년 4월의 어느 날 김유신의 무덤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나더니 무덤 한가운데서 장군의 모습을 한 사람이 말을 타고 나왔다. 그의 뒤로는 갑옷을 입고 무기를 든 40명가량의 군사가 따라 나왔다. 그들은 모두 죽현능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무덤 속에서 우는 것 같기도 하고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다. 김유신이 자신은 평생 삼국통일에 큰 공을 세우고 혼백이 되어서도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을 잊은 적이 없는데 자신의 자손이 아무 죄도 없이 죽임을 당했다며 자신은 차라리 먼 곳으로 옮겨가겠다고 한다. 김유신은 세 번을 청했지만 왕은 세 번 모두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회오리 바람이 다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 이 소식을 들은 해공왕은 곧바로 신하 김경신을 보내 김유신의 무덤에 가서 사과했다.
네, 낭독에 이어서 빅마마의 날아오르다 듣고 왔습니다. 엎어진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제목만 들어도 감동입니다. 인생의 무게 때문에 넘어졌을 때 그때 대부분 사람들이 좌절하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바로 다시 시작해야 할 포인트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을 겪어서 넘어졌던 시기가 혹시 있으세요?
뭐 누구나 다 있는 거겠죠.
그래요? 백운철 네. 씨도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취직했을 때가 가장 인생 시련이었어요.
왜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연기를 하고 싶은데 집 사정상 회사에 들어가서 웹 PD를 좀 했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서른 되기 전에 그 일을 하려니까
네.
이거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해서 나중에 죽을 때 후회될 것 같다. 그래서 서른 되는 그 해 하루 그러니까 29살 때 네. 사표를 딱 내고 나오면서 아 다시 내가 그 엎어진 곳에서 다시 딱 내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라고 딱 나왔죠.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팟캐스트로
네, 팟캐스트.
아, 알래스카 청취자 조앤님이 고전 일기를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니 말도 안 돼요. 머나먼 미국에서 유일한 친구이자 삶의 낙이었던 나의 고전 일기. 지금 완전 슬퍼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안 잡히네요. 이제부터 다시 무한 반복해서 듣거나 EBS에 때 좀 써봐야 할 것 같네요. 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고전일기를 듣고 계십니다. 와!
네, 함께 읽고 계신 책은 구본영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삼국유사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원초적인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1연, 2번 2연, 3번 3연. 3번 3연. 정답 아시는 분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와 반대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에 추첨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럼 바로 세 번째 낭독 들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낭독 주제는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걷다입니다.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걷다. 대붕은 바람을 거슬러 날고 산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간다. 백범 김구 선생의 좌우명이다. 대붕은 장자의 첫머리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새다. 하늘을 날기를 꿈꾸던 물고기가 결국 큰 날개를 가진 새가 되어 구만리를 날아가는데 그 새가 바로 대붕이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한계에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으며 진실을 향해 당당하게 나아가려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 바로 대붕과 김구 선생에게서 배우는 도전의 자세다. 물론 도전에 응한다면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도전은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88열차도 청룡열차도 아니다. 그것은 진짜 삶이다. 오직 거기에만 진짜 떨림이 있다. 결과를 미리 안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삶에 용감하다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하고 싶은 순간에 그 일을 하며 그 결과와는 관계없이 해보는 것이다. 그러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 어떤가? 한번 울고 다시 일어나 걸으면 된다. 삼국유사에는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으며 자신의 도전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여자들도 나온다. 선덕여왕, 분황사 천수대비, 선도산 성모, 웅면, 문희 등이 바로 그들이다. 그중 27대 선덕여왕은 우리나라 최초의 여왕으로 삼국통일의 기반을 닦았고 세 번의 선견지명을 발휘한 것으로 유명하다. 우선 당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으로 그린 모란 그림과 그 씨앗을 석대 보내온 적이 있었다. 여왕은 이 그림을 보고 그 꽃은 절대로 향기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정말로 씨앗을 심어보니 그 말이 옳았다. 둘째로는 한겨울에 영묘사 옥문지에 개구리떼가 모여서 사나흘 동안 울어대자 왕은 병사 천명을 이끌고 서쪽의 여근국으로 가서 숨어있는 적병을 물리치라고 한다. 두 명의 각간이 각기 천여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여근국에 가보니 백제 군사들이 숨어있었다. 신라군은 백제군을 섬멸했다. 세 번째로 건강하던 왕이 자신이 언제 죽을 것이니 도리천 안에 장사를 지내라고 말한다. 신하들은 도리천이 어디인지를 묻자 왕은 낭산 남쪽이라고 알려준다. 과연 그날이 되자 왕이 죽었고 여러 신하들은 왕이 정해준 곳에 장사를 지냈다. 10여 년 뒤 문무대왕이 왕의 무덤 아래에 사천왕사를 창건했다. 불경에 보면 사천 왕천 위에 도리천이 있다는 말이 있기에 그제야 신하들은 대왕의 영험함을 깨달았다. 왕의 생전에 신하들이 모란꽃과 개구리에 대해 묻자 왕이 말했다.
꽃을 그렸는데 나비가 없으니 그 꽃에 향기가 없음을 알았다. 이는 당나라 황제가 내게 남편이 없음을 비웃은 것이다. 개구리는 눈이 붉어져 나와 성난 모습을 지녔으니 이는 병사의 상징이다. 옥문은 여자의 생식기니 여자는 음이고 음은 그 빛이 백색이며 백색은 서쪽이니 적병이 서쪽에 있는 것을 알았다.
그런가 하면 삼국유사에는 영험한 신통력으로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주었던 여자 신들의 이야기도 나온다. 우선 분황사 천수대비는 눈먼 아이의 눈을 고쳐달라는 어느 어머니의 기구를 들어주었고 선도산 성모는 어느 비구니가 안흥사 불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그녀의 꿈에 현몽하여 황금이 묻혀있는 자리를 알려주었다. 선도산 성모는 중국 황실의 딸로 이름이 사소였다. 신선의 술법을 배우고 우리나라에 와서 오랫동안 돌아가지 않다가 마침내 선도산의 신선이 되어 나라를 보호했다고 한다. 원래 불교 초기에는 관음보살이 남자로 그려졌다고 한다. 그러나 당나라 때부터 탱화나 불상들을 보면 관음보살이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진 여자로 그려진다. 불교에는 부처와 보살이 있는데 현세불, 즉 시타르타는 이미 인멸하시고 한참 후에 미래불인 미륵불이 오게 된다. 미륵불이 오기 전까지는 보살들이 중생을 구제하고 구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그중 가장 유명한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다. 관세음 보살은 보살 중에서 가장 어머니 같고 자애로운 분이라 대자 대비 관세음 보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같은 분이 관음보살의 현신으로 여겨진다. 관음보살은 12면 관음, 천수, 천안, 관음 등 여러 모습을 지니고 있다. 관음보살은 보관을 쓰고 장신구들을 많이 달고 손에 보병이나 연꽃을 드는 등 여성처럼 보인다. 모성의 특징을 가장 많이 보이는 보살이라서 여성처럼 묘사되는 듯하다. 불교가 남녀 귀천을 가리지 않는 종교임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또 한편 소개된다. 여성, 그것도 신분이 미천한 영종이 부처가 되는 웅면 이야기다.
경도광 때 아간 귀진의 집에 웅면이라는 계집종이 있었다. 그녀는 늘 주인을 따라 절에 가서 염불을 했다. 주인은 그녀가 종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짓을 하는 것이 못마땅해서 곡식 두 섬을 주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찌어놓으라고 했다. 그러면 웅면은 주인이 시킨 일을 초저녁에 끝내고는 절에 가서 염불하기를 하루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하루는 웅면이 뜰 옆으로 기다란 말뚝을 세워두고 두 손바닥을 뚫어 노끈으로 꿰은 뒤 말뚝에 메고 합장하며 염불하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웅면은 당으로 들어가 염불하여라.
절의 스님들이 이 소리를 듣고 웅면을 당에 들어가게 했다. 웅면은 당에서 전처럼 염불했다. 조금 지나자 하늘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오더니 웅면이 갑자기 몸을 솟구쳐 지붕을 뚫고 하늘로 올라갔다. 웅면은 동네 밖에 이르자 마침내 육신을 버리고 부처가 되었다. 그러더니 연화대에 앉아 큰 빛을 내며 서서히 사라졌다. 음악 소리가 오랫동안 하늘에서 울려 퍼졌다. 그 당에는 당시 뚫린 구멍이 지금도 남아있다고 한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신분도 천한 웅면이 열심히 염불을 하더니 부처가 되었다는 굉장히 소박한 이야기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계집종의 성불담 정도로 치부하는 것은 이면을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보는 단순한 이해방식이다. 사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나는 한 번이라도 웅면처럼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이것이 고전을 읽을 때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싶다. 이건 불교 얘기니까 읽을 필요 없어. 이건 옛날 얘기니까 읽을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면 우린 고전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시야는 나와 관계 있는 극히 협소한 범위로 좁혀지고 만다. 그러나 고전을 읽으면서 나는 웅면처럼 살아본 적이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지금 당장 내가 뭘 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도 있다. 고전에서 의미를 읽어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독서의 성패가 갈리는 것이다. 의미를 읽어내야 하는 것이 고전만은 아니다. 삼국유사에는 꿈의 의미를 읽어냄으로써 운명을 바꾼 여인이 등장한다. 김춘추의 부인인 문명왕후 문희가 그 주인공이다. 김유신의 막내 누이였던 문희는 언니 보희가 꾸었다는 해괴한 꿈 이야기를 듣는다. 꿈속에서 보희가 서악에 올라 오줌을 누웠더니 온 서울에 오줌이 가득해졌다는 것이다. 문희는 비단 치마를 주고 그 꿈을 샀고 열흘 뒤에 김춘추가 집으로 찾아온다. 김유신이 일부러 김춘추의 옷자락을 밟아 옷걸음을 떨어지게 하고는 꿰매주겠다며 집으로 데려온 것이다. 처음에 김유신은 보희에게 바느질을 부탁했지만 보희는 부끄러워하며 사양했다. 그래서 문희가 김춘추의 옷을 꿰매주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문희는 김춘추의 부인이 되어 문무왕을 낳는다. 문희는 자기 운명에 대한 통찰과 예지가 있었던 것 같다. 삼국사기에는 문희가 옅은 화장과 가벼운 옷단장의 빛나는 아름다움으로 보는 이를 눈부시게 했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한마디로 무늬는 재기와 미모를 겸비한 여인이었던 셈이다. 그래서 나는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무늬의 특징을 소극적인 적극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싶다. 문희 이야기는 스토리가 탄탄해서인지 고려 사회도 그대로 리메이크된다. 시대가 몇백 년이나 흘렀어도 여전히 한국인 공통의 정서를 담고 있는 삼국유사. 우리는 이 고전에서 어느 민족과도 구분되는 우리만의 DNA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역사가인 E.H. 카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했다. 과거는 과거의 눈이 아니라 현재의 눈으로 보아야 역사가 된다는 의미일 것이다. 삼국유사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몫이다.
네, 백범일지 생각나요. 갑자기 김구 선생님도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눈 오는 벌판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발걸음 함부로 하지 말지어다. 오늘 내가 남긴 자국은 드디어 뒷사람의 길이 되느니.
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이지만 내가 먼저 걸어가면 그 네. 길이 최초의 길이 되는 거고 또 그게 또 역사가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뭐 내가 이 길은 내가 최초다 이런 분야 있어요?
저요.
뭐예요?
권진영이요. 네. 고전 읽는 개그우먼은 제가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그우먼.
네, 제 최초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인정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EBS 인정.
인정. 백운철 씨는 혹시 최초로 도전하고 싶은 분야 있으세요?
계속 이제 골머리를 쌓아봤는데 네네. 없어요.
아 그래요?
다 누군가 갔더라고요.
자 좀 생각해 보자고. 네.
아니에요. 네.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네. 네?
슈베르트가. 네. 네. 슈베르트가 이제 음악학교를 다닐 때 네. 베토벤이 이제 선배란 말이에요. 베토벤의 악보들을 보고 좌절을 했다고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너무 잘해서?
아니 세상에 작곡할 노래는 베토벤 선생님이 다 작곡해놨으니까 우리들은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좌절했다고 그러는데 네. 슈베르트가 작곡한 노래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게 많은데요.
아, 그렇네요.
네. 세상에 이미 다 된 건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전을 네. 도전하는 삶을
도전!
살도록 하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삼국유사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백운철 씨 감사드립니다. 어떠셨어요?
아, 제가 더 낮은 자리에서 살아야겠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요?
네. 남들 이렇게 네. 험담하지 말고
네. 네.
지금도 많이 낮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배우 출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진영의 고전 일기 이어집니다.
권진영의 고전 일기 8월 20일 수요일 제목 브라보 고전 일기.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고전 읽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듯하다. 이 답을 이미 찾은 사람도 있고 모색 중인 사람도 있고 힌트를 얻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직도 헤매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답이 나온 것 같다. 나다운 게 무엇인지 찾는 것,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아무도 걷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고전이 가르침을 준다. 용기만 내면 될 것 같다. 무슨 일이든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려운 것이지 일단 한 발 내딛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든 가게 되니까. 지난 1년 나에게 고전 읽기가 그랬다. 고전에 대해 아는 것 없는 내가 고전 읽기 진행을 맡은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여겼을 수도 있다. 모른 척 아닌 척 했지만 솔직히 상처도 받았고 매일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섰고 1년을 그렇게 달려왔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지만 지난 1년 고전은 나를 돌아보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명로진 선배님, 부족한 진영이 잘 이끌어주시고 예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어디 가서 고전에 관한 프로그램 하실 때 저 떼놓고 혼자 하는 거 있기 없기? 우린 패키지로 엮였다는 거 부디 잊지 마시길. 이제 방송으로 쓰는 나의 고전 일기장은 당분간은 접어두어야겠지만 나의 진짜 일기장은 이제부터 펼쳐지는 거다. 그동안 권진영의 고전 일기를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전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고전일기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60년 전통의 악기 전문점 세고비아에서 통기타를, 애플트리 김약산에서 눈비타민 A를, 파비스에서 장건강에 좋은 효소 애니원디를, 카페 도르시에서 하우스 브랜딩 원두를, 딥박스 그룹에서 손소독제 포켓제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연극 살아있는 이중생 각하와 뮤지컬 레베카에 초대합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네, 오늘 퀴즈 정답 삼국유사의 저자는 일연이죠. 일연스님입니다.
네, 선물 받으실 분은 저희 게시판에 공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 게시판에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아쉽지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곡 아바의 Our Last Summer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전일기 명루진
권진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